이 시간에는 조성아 목사의 복음 강해 밭에감 주인 보화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이사야 55장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농부가 농사일을 하다가 이제 그 밭머리에서 전심을 먹고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농부가, 야, 내가 만약에 창조주라면 이런 아름드리 밤나무에 주먹만한 밤이 열려갖고 그 안에 열매를 몇 개 열리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아름다리 큰 나무에는 호박 같은 큰 열매를 맺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고 저 가늘게 저 수박 줄기, 참외 호박 줄기 그 가는 줄기에는 조그마한 열매를 맺게 해서 따먹게 하지 내가 조물주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밤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밤송이가 그 이마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밤송이를 이마에 딱 맞고 깜짝 놀라서 농부가 깨어나서 머리를 만져보고 무릎을 꿇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 만약에 호박만한 밤을 만들어놨으면 오늘 제 제사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혜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모든 세계를 만물 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열매를 하나님은 절대로 높이 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무에 높이 달려있는 모든 과일은 그냥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이 나는 제일 이제 큰 열매인 플룻이라는 게 있죠. 잭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잭 플룻인데 그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둥치에 둥치에 이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떨어져도 밤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운 지방에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물, 식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야자수가 있습니다. 케냐에 가면 나이로비는 해발 1700m 이상인데 거기는 야자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바사라는 해변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야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자수는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낫으로 막 쳐서 떨어뜨리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높이 달리게 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호박이나 수박이나 이 큰 열매들은 줄기를 깔아서 땅에 그냥 맺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 속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걸 봅니다. 수많은 종류의 과일이 있지만은 그 과일의 맛이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르지만 그 과일은 신기하게도 사람의 입에 다 맞습니다. 다른 맛인데 사람의 입에 맞는다는 말이죠. 만약에 과일이 오렌지든 사과든 포도든 배든 복숭아든 이게 맛이 똑같다면 누가 그 과일을 이렇게 여러 종류를 먹겠느냐는 거예요. 그 종류가 다양한데 사람 입에는 다 맞게 했다. 이것도 참 사실 놀라운 신비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만물의 주인공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걸 봅니다. 한국은 제가 어릴 때 민둥산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석유가 나지 않지요. 석탄도 많지 않지요. 그래서 주로 땔감을 난방을 위해서나 이제 식사를 위해서 땔감을 산에 나무를 베서 그 취사를 하고 난방을 했기 때문에 산에 웬만한 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베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소나무나 이런 보호하는 그런 나무들은 나라에서 함부로 벨 수 없도록 막아놨지만 그 외에 많은 산에서 나무들을 해서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제게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게입니다. 지게 학교 갔다 오면 지게를 지고 소풀을 베거나 아니면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계곡에 가서 밑에서 나무를 타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그걸 계곡으로 굴러내려서 이제 집으로 끌고 오고 지고 오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는 나무를 높이 쌓아서 그걸로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석유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면서 한국은 이제 산에서 나무를 베서 취사나 난방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그대로 두면서 지금 한국의 대부분 산들은 사람들이 깊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녹화가 굉장히 잘 된 거지요. 한 번은 일본의 조림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야,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조림 사업을 잘했느냐고, 산마다 어떻게 이렇게 우거져 있고 너무 잘 됐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때 한국의 조림학자들이 산림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둬버렸는데? 우린 더 이상 뗄감을 안 떼서 그냥 둬버렸다고. 근데 일본은 산림에 실패를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에 있는 본래부터 있는 그 수종 말고 수익이 되는 다른 수종들을 외국에서 들어와서 조림을 했는데 그게 생태계에 파괴를 가져오고 굉장히 많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조림 사업에 실패를 했다. 한국이 가장 성공적인 조림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은 한 게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둬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수종을 나게 하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대로 그대로 뒀는데 한국은 성공적인 조림 사업이 되었고 일본은 실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손을 대서 인공적인 그걸 만들었는데 살림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이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잘 보존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개펄을 밀어서 공장을 짓고 또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개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모든 바다의 생명의 시작인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개발해서 얻는 이익보다 개펄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 볼 때 인간의 그 방법이나 지혜나 수단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서 우리에게 벌이라고 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벌이라고 하시고 다르다고 하시고 또 더 높다.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차원이 높다. 다르다는 의미죠. 자연에 보면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리모를 이용해서 자기 알을 품어서 새끼를 이제 부화시키는 새가 있습니다. 우린 그 새를 뻐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뻐꾸기는 둥지가 없는 새입니다. 그런데 뻐꾸기는 자기 알을 대신 품어서 부화시켜줄 대상을 찾는 겁니다. 대상을 찾으면서 보면서 그 중에 가장 알을 잘 품어서 부화시킬 수 있는 새가 바로 자고새라고 붉은머리 오목눈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붉은머리 오목눈이 새는 그 어미새나 그 아비새가 아주 그 먹이를 잘 갖다 먹이고 잘 키웁니다. 그리고 뻐꾸기는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여러 둥지를 본다는 거죠. 어느 둥지가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어디다가 알을 넣으면 좋을지 그래서 꼭 그 색깔을 비슷하게 위장시켜서 어미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얼른 가서 거기 자기 알을 하나 넣고 또 다른 둥지에 가서 자기 알을 하나 넣고 그러면 한 10년 동안 조류학자가 그걸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알 색깔도 비슷한 무늬로 변장을 시켜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빨리 깨어납니다. 왜 빨리 깨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야 그 자고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가 깨어나서 거기에 먹이를 주기 전에 자기가 먹이를 먼저 독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새끼들을 또 밀어내버리는 그래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 뻐꾸기 새끼가 알이 가장 먼저 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늦게 부화하는 새가 진짜 자고새 알인데 자고새는 거기에 쾌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깨어난 뻐꾸기 새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서 이놈이 빨리 자랍니다. 그 덩치도 훨씬 크지요. 그러면 이 새가 허리가 굽어 있어서 차가운 알이 자기 몸에다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알도 밀어내고 그때 빨리 부화한 자고새 새끼도 밀어내고 다 밀어내버리고 자기만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새는 계속 그 어미는 먹이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 어미새, 아미새가 계속 먹이를 주면서 처음에는 15초 주다 그 다음에는 생거를 잡아서 계속 먹이를 주는데 빨리 자라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뻐꾸기가 그 떠밀려 나온 알이나 그 자고새 새끼를 뻐꾸기 와서 그 잡아먹는 거예요. 다. 아니 저런 나쁜 새가 있어? 와 저런 그때 그걸 잡아먹는 이유가 살아서 또 있으면은 그 어미새가 또 먹이를 줄까봐 잡아먹고 두 번째는 뱀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그걸 먹으면 아, 이 새끼가 어디에 있지? 이렇게 해서 뭐를 보느냐면 위를 본다는 거예요. 위를 보면은 그 냄새를 맡고 올라와서 그 벚구기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벚구기는 그 계산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멍청한 자고새는 그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이를 잡아서 그 입에 넣어주고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커진 그 벚구기 새끼에게 계속 먹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 벚구기란 놈은 계속 주위를 돌면서 그 새끼를 공격하는 다른 새들이 오면은 독수리 소리, 매 소리를 내서 다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야, 벚구기 그거 보니까 보통 치밀한 게 아니고 보통 교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벚구기가 새끼를 보호하는 거죠. 나무 집에 넣어놓고. 그리고 다 컸을 때 벚구기가 이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벚꾸기 그러면서 나는 네 엄이다. 네 너는 내 새끼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벚꾸기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미를 따라서 날아가 버리면 그 자고새 두 마리가 막 슬피 울면서 내 새끼 어디 가서 내 새끼 어디 가서 자기 새끼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자기 새끼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피 우는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꼭 이 뻐꾸기 같은 똑같은 짓을 하는 하나의 사단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들어오는 생각에 대해서 이 생각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보통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든다든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너는 그거 안 돼. 너는 그거 못하잖아. 너는 아니잖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게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 생각을 지킬 의무나 그 생각을 따라야 될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온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하는 마음보다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따르고 지키고 그 생각을 따라야 될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에쿠스를 타고 가는 사람과 마티즈를 타고 가는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마티즈가 빨리를 뭐 안 가니까 에쿠스 따라가다가 아니
빨리 못 가면 차선을 2차선, 3차선 가지 왜 1차선 가? 그러다가 1차, 2차선을 확 돌려가 확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티즈 탄 사람이 아이고 내가 1차선을 계속 갔구나 추월선을 그러니까 2차선 3차선 바꾸면 되는데 아니 저놈이 좋은 차를 탔다고 날 무시하네 그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나도 한번 추월해야지 그러니까 추월해갖고 가서 갑이 또 바뀌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쿠스 탄 사람이 이런 생각 아니 저 마티즈 탄 사람이 저게 또 자존심은 살아가 내 앞에 와서 또 저 확 돌아서 부리고 말래 어디 한번 네가 더 나가나 내가 빨리 가나 보자 또 해서 추월해서 카페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들어가고 뒤에 피할 데가 없어서 박아서 양쪽 다 사람이 죽는 대형 인사사고가 난 거지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은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왜 이 생각이 들어오지? 아니, 저래 확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내가 1차선을 계속 추월선을 가고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아니면 좋은 차 타고 한번 뽐내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여유를 갖거나 그 생각을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생각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거 나 무시했어? 저거 좋은 차 타고 무시했어? 아니, 저 차 타고 왜 돌아와서 저 고집만 있고 자존심만 있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돌으면서 시간 그 생각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사단이 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 사단이 내게 넣어줘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버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생각이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나를 늘 부정적인 것으로 늘 불신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성하 목사의 복음 강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들으셨습니다.